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1면입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네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비슷하기는 하지만 가짜인 것을 우리는 짝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일종의 사이비 위조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품과 비슷해서 구별하기가 어렵기까지 합니다. 때로는 정품보다 이 모조품이 더 진짜같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그 실체가 드러납니다. 누구 앞에서 드러날까요? 바로 전문가 앞에서. 아니 그것을 만든 사람이 보면 이것이 진짜요? 이것이 가짜요?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보면 가짜일수록 더욱 진짜처럼 꾸밉니다. 그래서 가짜가 더 화려할 때가 있습니다. 겉모습만을 억지로 꾸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물건이나 상품에 해당되지만 사람은 어떠할까요? 우리는 사람의 외모에 속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친히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네가 정품이다, 네가 지금 짝퉁이 돼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구약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네가 외모로 아무리 꾸며도 네 속이 다른 마음을 갖고 있으면 결코 나를 속이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사대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엄하게 꾸짖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는데 너는 가짜야. 너는 짝퉁이야. 네 신앙? 아, 그거 엉터리야. 네가 드리는 예배? 그건 참 예배가 아니야. 이렇게 사대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대 교회는 계시록의 일곱 교회 중에 다섯 번째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엄중한 책망을 받은 교회이기도 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사대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는 죽은 자다 이렇게 비유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마치 식물인간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지만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의식이 사실상 없는 상태의 사람처럼 너희는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가 네 행위를 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진단하십니다. 우리를 감정하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너무나 잘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안다고 네 외모뿐만 아니라 네 마음도 알고 네 생각도 알고 네가 그동안 해온 모든 행위를 나는 다 알고 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을 꿰뚫고 계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시편을 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십니다. 나를 벗겨주세요. 나는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23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앞에 서면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일거수일투족 내 마음 내 속에 있는 모든 잡다한 것들을 하나님은 다 꿰뚫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뭘까요? 여러분 신앙을 어떻게 정의를 합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 앞에서 나를 그대로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내 부끄러움과 허물을 감추었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내 속의 마음까지도 다 아시는 그분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까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대로 내 모습이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게 신앙이요 그게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 이게 뭘까요? 이름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교회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곱 교회 중에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가 이 사대교회였을 것입니다. 이웃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선한 일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저 교회는 괜찮은 교회야 하는 소문도 났을 것입니다. 재정 규모도 탄탄했을 것이고 인적 자원도 풍성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이름이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니까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었다, 그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물을 이렇게 분별하게 됩니다. 왜 그럴 때마다 서로가 다를까요?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멀리서 볼 때는 괜찮았는데 자세히 보면 아니구나 하는 생각, 그것이 우리를 다르게 보게 합니다. 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속을 꿰뚫고 보는 것,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해석학적인 분별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물을 넘어서 사람을 분별할 때 이 모든 것들을 통전적으로 깨닫게 하는 힘이 있다고 하면 뭐냐면, 사람을 사랑하면서 사람을 보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큰 교회당 같았다. 그래서 교회인 줄 알고 가까이 내가 가보았지. 그런데 웬걸 그것은 생명이 없는 거대한 영적인 무덤이었다. 살아서 생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고 오래된 화석과도 같이 모양만 있더구나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사랑이 계셨습니다. 그렇다고 그대로 죽지 말라. 내가 죽어가는 것 같은데 아직도 그 안에 생명의 기운, 생명의 씨앗이 있구나. 그것 좀 붙잡아라. 그리고 다시 일어서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지금 남은 바,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니까 아직도 조금 생명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좀 붙잡아라. 다시 일깨워서 일어나라. 다시 생명의 그 축복을 받으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지금 생명이 있는 것을 붙잡고 절망하지 말고 더 죽어서 죽음으로 너 스스로를 몰아가지 말라. 죽지 아니한 것들을 붙잡으라. 여러분 아,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여기에 보면 앞부분에 제일 먼저 생각하라는 것이 먼저 나옵니다. 이것은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받았을 때에 내 마음이 기뻐 뛰놀지 않았느냐? 그것 좀 기억 좀 해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영혼의 감격의 눈물이 흘러나오지 않았느냐? 그것 좀 기억해봐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의 찬양을 불러도 불러도 더 불러오고 싶었던 그때를 네가 기억하라. 여러분, 신앙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끊임없이 너희가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하였던 하나님을 너희가 기억하라. 이거 기억하지 못하면 모든 신앙은 사라지는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을 기억할 때에 그 남은 생명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대교회의 문제가 무엇이 있을까요? 이름은 살았는데 실상은 죽었다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직접 경험은 아직 못했지만 간접적인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죽음을 그래서 다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죽음이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입니다. 불확실성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아무도 죽었다가 다시 산 자가 없기에 돌아올 수가 없기에 우리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죽은 자의 시신을 우리 보셨습니까? 만져보셨습니까? 만져보면 온기는 사라지고 차디찹니다. 갑자기 섬뜩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육체가 어떻게 됩니까? 썩어지는 것입니다. 부패해지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도 죽음에 이르게 되면 우리가 그 사람과 이틀 사흘을 함께 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떠나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몸의 죽음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 속에 살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사탄의 미혹 속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들이 본래 허물과 죄로 사탄의 노예로 죽음에 이르지 않았더냐? 그런데 너희들이 다시 예수님으로 살아났도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를 보면 작은 아들이 허랑방탕하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버지는 너무 기뻐서 이 아들을 받아들이면서 반지를 끼워라, 송아지를 잡으라 하면서 큰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것을 본 큰 아들은 마음이 뒤틀렸습니다. 아버지, 저놈 재산을 탕진한 놈 아니에요. 어떻게 저놈을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 줍니까? 그때 아버지는 큰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을 보면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그 본래 죽은 자 아니더냐? 근데 아버지 집으로 왔지 않느냐? 내가 잃어버렸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온 이 탕자를 아버지가 기뻐하는 겁니다. 형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몸은 함께 있었지만 마음은 떠났던 죽은 자와도 똑같다고 형을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꾸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사대교회를 향해서 꾸중하고 있습니다. 네가 죽었다고, 네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었다고, 사람들에게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네 모습이 죽었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하느냐? 네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면서 찬양을 하는 거냐? 네 노래 잘 부른다고 세상 사람들이 칭찬받으려고 그렇게 하느냐? 네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냐?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기도를 드리느냐? 하나님 앞에 정성과 사랑으로 기도를 드리느냐? 사람들에게 칭찬받듯하고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부족한 것이다. 네가 선을 행하고 구제를 행해도 사람들이 너에게 참 고맙구나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는 것이냐 하고 묻고 계십니다. 그런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이렇게 예수님은 표현하십니다. 4절을 보면 그러나 사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그 중에 몇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으로 그 모든 일을 했다.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그러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더러워진 옷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더럽다고 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다시 떠오릅니다. 예수님은 종종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쁜 누룩을 조심하라고, 너희들이 그렇지 않으면 더럽혀진다고. 마태복음 16장 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기 두 사람의 그 나옵니다. 종류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들의 누룩. 성경은 누룩이 좋을 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나쁘게 쓰입니다. 나쁜 모습이 영향력을 갖고 전염되고 네가 나쁘면 다른 사람도 나쁘고 네가 거짓을 말하면 다른 사람도 거짓말을 하게 하고 네가 못된 생각을 품었으면 다른 사람도 못된 생각을 품는 이런 악이, 불의함이 전염이 되는 것, 그것을 조심하는데 무엇보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 다음엔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뭘까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형식주의, 외식주의입니다.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세속주의인 것입니다. 외식주의는 뭘까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율법의 본뜻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것이 습관화되고 익숙화되니까 율법이 명한 대로 모양만 갖추면 나는 다 온전한 신앙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하고 맞부딪혔던 것입니다. 안식일법에 부딪히고 정결예법에 부딪히고. 그러나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네 그 동기를 묻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상태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서 하는 것이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진정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가식이다. 그것은 허례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당대의 바리새인들의 형식주의와 외식을 뭐라고 비유하셨느냐면 회칠한 무덤과 같다. 죽은 자들의 무덤 속에 있는 것과도 같다 그랬습니다. 겉모습은 번드르르하다. 왜 그랬습니까? 유월절이 가까우면 순례자들이 죽은 사람들의 시체와 뼈에 무의식적으로 거기에 스치게 돼서 부정결하게 될까봐 그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는 그 무덤에다가, 이 관에다가 전부다가 회칠을 했습니다. 하얗게 회칠을 했습니다. 그래서 눈에 잘 띄도록 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바리새인들의 형식주의와 같다는 것입니다. 속은 썩은 시체와 뼈가 있어서 부패하고 부정한 것인데 겉모습만 허옇게 칠해서 번드르르게 한 것이 바로 너희들의 신앙이다. 그렇게 불법과 위선을 행하는 자들아 하시면서 이 종교적으로 지도자였던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의 세속주의는 뭘까요? 사두개인들은 당대의 예루살렘의 귀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정치 지도자들과 타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부도 얻고 권력도 얻는 것에 주저하지를 않았습니다. 신앙을 지녔지만 철저한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기회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깊은 관심이 없었습니다만 예수님이 이들의 문제점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이 땅에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냐. 네 목표는 하나님이 아니라 네 목표는 돈이 아니더냐. 네 목표는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네 목표는 권력의 획득이 아니더냐. 이렇게 세속주의적인 사두개인들의 누룩에 대해서 예수님은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순수했던 신앙 아직도 갖고 있느냐? 말씀을 드리면 가슴으로 아멘했던 신앙 지금도 그러냐? 예배드리면 두렵고 떨리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기쁘고 감격이 넘쳐났던 그 신앙 지금도 갖고 있느냐?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따뜻해지고 눈물을 흘렸던 그 신앙을 네가 갖고 있느냐? 찬양을 부를 때 가슴이 벅차고 불러도 불러도 또 부르고 싶었던 그 신앙 네가 지금도 갖고 있느냐? 아니면 사라지고 있느냐? 지금은 형식만 있느냐? 지금은 외식만 하는 그런 이 형식주의 세속주의에 네가 물들고 있지 않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 안에 아직까지 이 생명의 씨앗이다. 그냥 죽지 말라. 다시 깨라. 다시 살라. 하나님 앞에서 살라. 내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시켜 줄 거다. 이런 비전을 예수님이 주십니다. 5절의 말씀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는 말씀의 이 생명을 다시 불꽃을 피우는 자는 흰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고 하나님이 시인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린 산 자들입니까? 죽은 자들입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예배드릴 때 우리가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You are the first. 당신은 첫 번째입니다.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첫 번째입니다. 어느 누가 내가 사랑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은 내 인생의 첫 번째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보다 더 앞서 있었던 것 있으면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내가 사랑하는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은 우선권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첫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것이 내 인생의 첫 번째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때 다시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허례허식을 좋아하는 신앙의 형식주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 앞에서 깨뜨리겠습니다. 나는 남을 쉽게 정죄했습니다. 내 스스로 얼마나 잘난 인간인가,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교만에 내가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세속주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얼마나 자랑하고 싶은 것, 내 지식을 자랑하고 싶고 내 돈을 자랑하고 싶고 세상에서 얼마나 잘 나가고 있는가를, 세상에서 이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네가 처음 받았을 때 기억나느냐? 네가 말씀을 들었을 때 네 가슴이 뛰던 것 기억나느냐? 다시 생각해라. 그리고 아직 완전히 죽지는 않았다. 이제 죽어가고 있다. 그런데 그걸 다시 붙잡아라. 그 생명을 다시 붙잡아라. 다시 일깨워라. 다시 일어서라.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에 참여하라.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하고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죽지 말라. 죽지 말라. 다시 살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흐트러지는 것이 있으면 내 안에 아직 다 죽지 않은 예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의 첫 번째입니다. 다시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딸이다, 사탄아 네가 하나님의 자녀를 감히 넘볼 수가 없다, 내가 다시 일어선다, 내가 말씀으로 생명으로 다시 일어서겠다, 그렇게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선언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기쁨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런 귀한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 10년, 20년, 50년을 다녔더니 우리의 그 처음에 뜨겁고 감사했던 사랑들을 놓쳤습니다. 다시 기억나게 하시옵소서. 다시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첫 번째요, 하나님 사랑이 내 인생의 첫 번째인 것을 고백하며 다시 생명의 불꽃을 새롭게 우리가 불피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옵소서. 다시 깨우게 하시옵소서. 다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